V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에서 18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 범죄인 인도법안, 일명 송환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폭력 사태 양상을 보인 가운데 이날 시위를 주도한 제야단체 민권인권전선은 이번 시위를 평화 시위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민권인권전선 측은 앞서 이날 시위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홍콩 주민들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인권전선은 지난 6월부터 대규모 도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18일 오후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빅토리아 공원에 직결한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와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행정장관 직전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을 빚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위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날은 17일 중국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이 홍콩에서 약 10분 거리인 선전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18일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무력 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위원저 외사위원회 대변인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일부 미국 의원들이 홍콩 시위대를 두둔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일부 미국 의원은 반언은 중국의 법치 정신을 엄중히 위반한 행동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한 결혼식장에서 17일 밤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나스라트 라히미 내무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공격으로 최소한 63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다쳤다며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시아파 소수 민족인 하자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잔혹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보안 관리 소홀을 막기 위한 임시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아직 없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최근 아프간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극렬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과 이슬람 무장 단체 IS 등이 각종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군부와 야권이 17일 역사적인 권력 이양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수단 과도군사위원회 측과 야권연대 측은 이날 수도 이 하르툼에서 만나 권력을 분점하고 이양하는 재헌선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야권과 군부가 함께 구성한 주권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수단을 과도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단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협정 서명을 축하했습니다. 수단에선 지난 12월 치솟는 기름 가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반정부, 반독재 시위로 확산하면서 지난 4월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30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17일 보수 우파 단체들의 시위와 반파시스트를 주장하는 좌파 단체의 맞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 당국은 수백 명에 달하는 두 시위대의 충돌을 막기 위해 포틀랜드 시내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우고 도로와 다리를 차단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최소한 13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시위 참가자가 철봉과 강목, 최루 스프레이 등 무기를 발업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는 백인 우월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 등의 우파 단체들이 주도했으며 이 단체들의 대응에 좌파 성향인 반파시스트 단체 안티파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우파 보수 성향 단체들이 시위에 이에 반대하는 좌파 성향 단체 시위가 열린 포틀랜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접경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18일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6일 또다시 두 발의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북 실무협상이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판을 깨지 말고 비핵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16일 오전에 두 발의 발사체를 동해로 쐈습니다. 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까? 예.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군 당국은 이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사실 지금 북한이 6.3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 무려 6차례에 걸쳐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3주 동안에 6차례를 발사한 거니까
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숫자의 그런 시험 발사였고요.
예.
지난 5월 달에 두 차례, 5월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8차례까지 온 건데요. 이것까지 합치면 8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매회 두 발씩 그렇게 해서 16발을 발사한 겁니다.
예.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새로운 그 형태의 미사일 또는 방사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대체로 한미 정보당국은 이것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신형이다라는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8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대략 세 가지 종류의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선보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쏜 장소 또 종류 이런 것도 다 다양하게 나타난 그런 그 시험들이었는데요. 10일 이후 엿새 만에 발사체를 쏜 건데 과연 이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이제 6월 30일 이제 판문점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회동을 했고요. 이어서 그 7, 8월에 모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6차례에 12번 쐈고요.
예.
5월까지 쏜 것까지 5월에 이제 두 번 쐈으니까요. 그것까지 합치면 모두 진짜 8차례 걸쳐서 그 16발 이상을 발사를 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의도를 놓고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대내용 의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 미북 간의 뭐 분위기도 좋고, 정상회담 이런 것이 있어서 북한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핵실험도 못하고 미사일도 발사도 못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참관하는 데서 북한이 과거에는 여러 차례 그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그런 군사훈련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올 2월에는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우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결렬되고 이제 북한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적 위신이 상당히 좀 추락했다, 흔들렸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번에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좀 흔들린 자체에 좀 그 위신을 회복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금 보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북하고 지금 미북 실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그 합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이제 계속 미국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세법을 바꿔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존 볼튼 보좌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없애고 단계적으로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는데 미국이 뭐 여기에 대해서 잘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일종의 그 실력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단거리 그 탄도미사일 이런 거는 탄도미사일이라도 우리가 버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또 미국 보고는 이제 셈법을 바꿔라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을 겨냥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나름대로 불만을 가진 거는 한국이 이런 대북 그 포위 제재 이런 그 전선에서 좀 이탈을 해서 예를 들면은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이런 거는 한국이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뭐 그 본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우리는 유엔 그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동참에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불만이고 그러기 때문에 요새 그 북한의 그 담화를 보면은 그 한국의 청와대를 상당히 뭐 강도 높게 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 것도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 8.15 그 경축사를 하자마자 그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뭐 발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뭐 여러 가지 뭐 의도가 다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쪽에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전문가들의 분석 관측이 많습니다.
예. 지금 그 발사 장소가 강원도 통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한 대로 이 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국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라는 분석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통천이 물론 강원도이고 또 그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가깝기는 하죠.
예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 5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요.
예.
그것이 그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성격이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예. 지난 5월 달부터 8차례 북한이 시험 발사한 그 사례들을 보면 호도반도에서 두 차례 시험 발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안 그리고 서해안을 돌아가면서
예.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호도반도 두 차례 외에도 강원도 원산에서도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천에서 발사한 것은 가장 남한과는 가까운 지역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을 겨냥한 거 염두에 둔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군과 합동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북한 측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국 정부가 이제 미국의 신형 무기들을 계속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는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또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 한국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남기구죠.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그 16일 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8.15 광복절 그 경축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굉장히 그 담화를 내서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북한 얘기는 남조선 당국자하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이제 원색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그 남조선 당국자의 자업자득이다. 또 망상이다. 뭐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기웃거리지만 그런 미련은 접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냈고요. 특히 그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최근 그 미한 연합주의소 훈련 이거하고 최근 한국 국방부가 그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경항모를 그 마련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아주 상당히 격렬하게 비난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그 담화를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그 별 그 대꾸를 안 하는 이렇게 해봐야 그 갈등만 조장한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이날은 그 약간 예외적으로 그 통일부 그 부대변인이
예.
그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한국의 그 대통령 더군다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이런 논평이 나오면 한국의 현 정부,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저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의 반응 같은 거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북한이 이렇게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그 미북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사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그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또 북한이 어려운 시점에 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 그렇게 어떤 북한을 위해서 뭔가 그 대화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네.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 경제 협력 방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조치로서 이것을 재개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실망과 좌절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한국이 말하자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이 한국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사실상 통미복남 미국하고만 통하면서 한국하고는 이제 대화를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도 그렇게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 반응 지금까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이거 이제 북한이 이제 이 같은 발사체를 쏘자마자 한국 합참이 이걸 밝혔고요. 청와대에서는 그 즉각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도를 하고 아까 그 조평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일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다.
예.
이런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한국을 끌어들여서 이걸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여기에서 맞대응하는 것이 별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겨냥한 직접적인 비난 이런 것도 삼가고 문 대통령이 하루 전에 밝힌 그 광복절 경축사에 밝힌 미북 그 실무 협상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그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이전 몇 차례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차적인 반응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최근에 북한의 몇 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예.
소형 미사일일 뿐이고 또 어느 나라나 하는 그런 시험 발사라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도 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그 사안의 위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이 아니라 중장거리 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것이 단거리든 장거리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존 볼튼 보좌관은 이번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이 다음 주 화요일 20일 끝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그러면 끝날까요?
네, 이것이 이제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30일 날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계속 안 쏠 텐데 단거리는 그 예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그러냐 그런 일종의 그 승인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뒤로도 북한이 벌써 지금 상당히 많은 10차례 이상의 그 탄도미사일, 그 미사일을 방사포 이런 걸 쏘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것을 그 유엔 그 안보리에 제기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합군사훈련이 이제 20일 날 끝나면은 그 뒤로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발사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어서 그 미북 그 실무협상이 열려서 이것이 뭐 잘 되면 뭐 문제가 없고 계속 뭐 안 쏠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삐걱거리거나 큰 문제가 부딪히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또 다른 도발을 해서 미국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올해 모두 8차례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16발을 쏜 건데 그러면 이것이 다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형태들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주장이 있고 또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분석 중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북한 측의 주장은 세 가지 신형 무기를 그 시험한 것으로 그리고 또 사실상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전술 유도탄 이것이 신형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형 방사포가 있습니다.
예.
탄도미사일도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다르급과 유사하거나 개량형이다, 이 미사일이.
예.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당국이나 미국 당국은 이것들이 거의 전부 다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북한은 말씀드린 대로 신형 전술 유도탄 또는 신형 방사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뚜렷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일지라도 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탄도미사일의 그 일반적인 특징과는 좀 다르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도가 굉장히 낮고요.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말하자면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비행거리는 대체로 200km에서 400km 정도로 이번 그 16차례 시험 발사가 모두 다 그랬는데요.
네. 네.
상당히 빠르면서 또 비행 그 말하자면 패턴이 포물선으로 단순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당국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앞서서 풀업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풀업이라는 것은 일단 낙하하는 듯 했다가 탄도미사일이라면 바로 낙하해야 되는데
예.
다시 또 마치 순항미사일처럼 상승을 급상승을 예. 해서 날아가는
예.
이런 굉장히 속도도 빠르면서 그야말로 비행도 상당히 그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속성 거기에다가 저고도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요격에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네.
해서 신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잠깐 그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무력 시위의 특징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까?
네, 크게 뭐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모두 그 발사, 뭐 이런 어떤 무력 시위 이런 걸 할 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 현지에 가서 이걸 참관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당히 대내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거는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고체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뭐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뭐 그 ICBM까지도 발사했지만 그 중에는 이제 액체 연료를 쓰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그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액체를 쓰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은 이동도 이제 그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탐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고체 연료 쓰는 것이 그 눈에 띈다 이런 게 있고요. 아까도 얘기해 놨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대부분이 이것이 신형 무기들입니다. 그 이스칸데르는 뭐 러시아가 이미 개발한 거지만 북한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량을 해서 새로운 특징을 가진 신형 무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의도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창관했다는 거, 고체 연료 쓴다는 거, 신형 무기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꼽는 북한 이번에 무력 시위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에는 한 번도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 요인이 있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내부적 요인보다는 일단은 미국이
예.
한국과 계속해서 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예.
한국이 이제 새로운 미국 산 첨단 무기들을 도입하는 데 대한 불만
예.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아주 길게
예.
그 말하자면 시험 발사가 잇따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약간의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것은 연합훈련이 끝나면 끝나고 이제 실무협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었고요. 자, 전문가들은 내부적인 그 문제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핵포기를 위한 비핵화 협상을 사실 1년 넘게 미국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기대했던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말하자면 적은 재원으로 북한은 경제를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는 계속 핵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에서도 정권에 강경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온건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인사들을 좀 다독거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것이 이제 한 가지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같은 맥락이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권위가 상당 정도 훼손됐다. 손상받고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 위원장이 이런 점을 의식해서 말하자면 군부를 다독거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위도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은데 이 명분이 없다가 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활용했다. 혹시 뭐 이런 요소는 없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명분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미국과 한국군이 한 거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실제 뭐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는 이런 훈련이 아니고요. 한국과 미국의 이제 그 장교들이 참가하는 컴퓨터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는 어떤 테러가 어디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자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용어를 쓰면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그 이런 용어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병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거기서 갔다가 상당히 일종의 북측 연습이다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명분으로 활용해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 외무성은 조미 대화는 있어도 한국과의 북남 대화는 없다고 했는데요. 남북 대화는 북한 통일전선부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예, 남북 대화는 뭐 통상 그렇게 통일 전선부가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 예.
최근에 보면 사실 그 남한을 상대로 한 이런 담화나 이런 것도 외무성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큰 어떤 이렇게 그 말하자면 벽을 두고
예.
소관 사안은 여기고 여기고 미국은 이렇고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런 그 사례를 보면 그 업무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이 맞죠.
예.
그렇지만 외무성이라고 해서 남한과 관련한 입장 표기 표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고 특히나 이 최근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실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과 관련한 것이기도 하고요.
예.
동시에 연계가 돼 있고 또 미북 협상과도 관련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를 좀 잘 통할해서 관할하고 있는 외무성이 그 맡아서 담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인터넷 트윗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신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친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3장짜리 그 친서를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에서 그 밝힌 바에 따르면 그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그 미양 군사 훈련을 상당히 그 비난하는 뭐 이런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예.
또한 하나는 일종의 사과.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판문점에서 그 2, 3주 안에 열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2, 3주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한 달 이상 저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유감을 표하는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면은 바로 열겠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미북 협상이 실무 협상이 열리게 될까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협상 자체는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차원에서 합의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서 물론 설명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것이지만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영어로는 as soon as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르면은 사실 실무 협상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트위터에서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예.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정상 간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일부에서의 관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으로 곧바로 갈지 아니면 북한이 또 다른 어떤 정상 간의 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할지 이것도 조금 두고 봐야 될 일이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지난 14일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저희 BOA 앵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우선 볼튼 보좌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ell, we haven't had really any substantive negotiations at the working level with North Korea since the president met with Kim Jong-un at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 어떤 실질적인 실무 협상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요. 또 미북 실무 협상이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북 간의 실질적인 접촉이 없다는 것이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2, 3주 안에 이제 합의를 한다. 이것이 이제 미국도 발표하고 북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볼튼 보좌관이 최근 그 VOA의 그 인터뷰에서 실무 차원에서 어떤 그 실질적인 협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실질적인 협상이 없었다고 그러면 비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친서가 주고받는 건 있었으니까요.
예, 예.
이런 하나의 뭐 그건 있지 않았겠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미북 간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그 협상이나 이를 위한 준비 접촉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볼튼 보좌관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곰씹어 볼 만한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빅딜을 원한다 이 점도 밝혔네요.
예, 사실 이 미국의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도 사실 이 빅딜과 단계적 비핵화가 맞부딪히면서 그렇죠.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 사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빅딜을 하는 방식을 미국이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북한과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해왔거든요. 예.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라는 조짐은 이 볼튼 보좌관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북한 역시 일관됩니다.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지고 또 북한 측에 비핵화 관련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로 응답을 하고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설사 실무 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지금에 말하자면 엇갈린 입장으로는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이번에도 볼튼 보좌관이 북한이 핵포기로 얻게 될 경제적 미래가 어떨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볼튼 보좌관이 이번에 그 VOA에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핵포기로 얻게 될 그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지난번 그 1차 정상회담이죠. 싱가포르 정상회담 만났을 적에 당시 미국 측이 그 정상회담에서 그 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경제적 미래에 대한 영상, 비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고 당시 영상물이 그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북한 측이 같은 영상물을 아주 그 주의 깊게 시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현지에 배치된 미군들도 위협을 한다는 점도 얘기를 했네요.
예, 당연합니다. 사거리가 미친다고 한다면은 예. 그것이 미군 기지나 미군을 회피해가면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런 위협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에 그런 말하자면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한국이 도입하는 미국산 신무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이제 그런 설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신형 미사일이 미군 기지, 그러니까 F-35 전투기가 배치되는 청주의 미군 기지를 충분히 말하자면 미칠 수 있다 사거리가
예, 예.
그런 지적들을 하면서 미군 기지 또는 미군의 주요 전략 물자들 시설들 이런 것이 그 맞자면 타겟 에어리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포함되고 있다면은 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자, 궁금한 것이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참 쉽게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VOA의 그 볼튼 보좌관과 인터뷰한 이제 앵커가 바로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요새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비핵화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볼튼 보좌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방조하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볼튼 보좌관이 수년간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왔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판을 깨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 나와서 비핵화를 논의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 광복절 그 경축사가 아니더라도
예.
그동안 줄곧 이제 미북 협상이 재개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인 우선 관심사고 예. 우선돼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비단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국도 좀 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점 또 북한도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판을 깨지 말고 또는 대화를 어렵게 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서 논의해서 풀어나가자. 이것은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북한 측에 제대로 말하자면 설득력을 갖추고 또 효과를 발휘한 측면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문재인 정부가 참 대화의 재개 그리고 진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다 인정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이제 미사일이 또 발사가 됐네요. 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빨리 실무 협상을 열자는 입장인데 이 북한은 새로운 길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네, 새로운 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북한이 그 핵 보유국으로 그 갈 수도 있다. 이런 그 의도로 지금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길이라는 건 사실 올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처음 나왔고요. 최근에는 그 북한 외무성 담화 등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자주 그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그 보도 매체에 따르면은 북한이 그동안 그 새로운 길을 언급한 게 이제 5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스스로 새로운 길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제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새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미국, 러시아 관계도 상당히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중, 미러 간의 그 새로운 그 갈등, 이 국면을 활용을 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고 제재도 풀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2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연다고 했는데요.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회의를 여는데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례적이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될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예.
이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국회 아닙니까?
예, 예.
미국이나 한국과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그 김정은 1인 지배체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의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이런 형식을 갖춰서 늘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제 바로 비핵화 협상, 실무 협상이 이제 재개되는 시점에 맞춘 게 아니냐라는 이 시점을 볼 때는
네.
뭔가 이런 미북 간의 협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다는 소식과 함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VOA 인터뷰 내용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언젠가 시골에 갔다가 목련을 활짝 피운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더구나 돌담이 쳐진 한옥이었는데요. 운치가 있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떠올리면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목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행복했던 그날의 추억이 이 오늘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내 사랑 나는 종종 우리가 하던 일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왜 당신이 떠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라고 노래한 자니 틸로슨의 Why Do I Love You So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1960년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흑인 가수 디온 워익의 음악과 함께 하려고 해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도 참 많습니다. 1940년 12월 뉴저지의 이스트 오렌지에서 태어난 디온의 본명은요, 메리 디온 워익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던 6살부터 성가대와 지방의 가스펠 그룹에서 노래했던 그녀는 꾸준히 음악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거쳐서 코네티컷에 있는 하트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디온은 60년대 초 뉴욕의 레코딩 세션에서 노래를 하다가 작곡가 겸 편곡가였던 버트 바카락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바카락이 편곡과 제작을 맡았고 또 동료였던 홀 데이비드가 가사를 써줬던 Don't Make Me Over라는 그녀의 인생의 첫 히트곡이 탄생하게 되죠. 이 노래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Don't make me over. Now that I
1962년 디온 워익의 첫 데뷔곡이자 히트곡이었던 Don't Make Me Over 들으셨습니다. 널 위해 무엇이든 할게, 나와 헤어지자고 하지 마라며 뒤돌아서는 연인에게 호소하는 그런 가사를 가진 Don't Make Me Over였어요. 이 노래를 시작으로 1963년에서 64년에는 Anyone Who A Heart Walk On By, You Will Never Get To Heaven, Reach Out For Me 이런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내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 진정한 마음을 노래한 Anyone Who A Heart 듣고 올게요. Anyone who ever loved could look at me and know that I love you. Anyone who ever dreamed could look at me and know I dream of you. Knowing I love you so. Anyone who had a heart would take me in his arms and love me too. You couldn't really have a heart and hurt me like you hurt me and be so untrue. What am I to do every time you go away? This time it's goodbye, dear. Loving you the way I do, I take you back. Without you, I die, dear. Knowing I love you so. Oh, 히트곡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네요. 디온워익의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자 가수답게 정말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그런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64년 이후 발표된 노래들을 쭉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사를 가진 Reach Out For Me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go through a day and the things that people say, they make you feel so small. They make you feel that your heart will just never stop aching. And when you just can't accept the abuse you ar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